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와 네타냐후 총리 자택 밖에서 새 총선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마스와 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됐다며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는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매 주말 수만 명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관련한 네타냐후 총리의 정책에 반대해 거리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이스라엘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 베니 간츠 대표와 가디 아이젠코트 국가통합당 의원이 지난 9일 전시내각에서 탈퇴한 데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16일 전시내각의 해체를 결정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오늘 한반도 동해와 오호츠크에 등지해서 함정과 군용기들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태평양과 일본해 오호츠크해에서 실시될 예정인 양자훈련을 위해 기지에서 지정된 지역으로 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에는 40척가량의 함정과 지원선박, 그리고 장거리 대잠 초계기 투폴레프 142M3, 인류신 38, 인류신 38N을 포함한 20대가량의 해군 항공기들이 참여한다고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러시아 동북부의 연해주 함대 전력과 합동사령부의 훈련 계획을 수반하기 때문에 최초로 양자훈련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떠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이번 훈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북한 국빈 방문길에 나선 당일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을 도운 혐의로 중국과 오만 등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조달을 도운 개인 2명과 기관 5곳을 제재했으며 후티 반군에 대한 물품 운송과 이를 통해 후티 반군의 중요 자금 흐름을 제공한 개인 1명과 회사 1곳, 선박 1척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후티 반군이 수익을 창출하고 국제 상선에 대한 지속적 테러 공격을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개량형 무기용자재 획득을 도운 주요 행위자들이 대상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인 알와지르 씨는 후티 반군이 예멘 내에서 개량형 재래식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 조달에 핵심 역할을 한 중국 기반의 후티 관련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와지르 씨는 중국 기반 회사인 광저우 타스님 무역 유한회사를 이용해 이들 물품을 획득해 예멘으로 배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또 후티 반군이 제3국의 무역회사를 이용해 중국 기반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무기용 자재들을 예멘으로 이전했다며 오만 기반 인터내셔널 스마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한회사가 순항미사일 부품 등에 이전해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지원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한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나토도 보도자료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맺은 새 안보협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올해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18% 증가했다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지도자는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 나라가 나토가 앞서 방위비 지출 증액 기준으로 제시했던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2% 수준의 문턱에 도달할 것이란 내용을 포함한 관련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고령화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성인 자녀와 부모 세대의 관계와 효과 또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40살 이상의 미국인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8%가 부모는 나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답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부모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노부모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가고 새로운 곳을 찾아 외식하고 여행하고 또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가는 등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부모와 함께 하고 있었고요. 함께 하니까 사이가 돈독해졌을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봤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좋은 경험에 감사하고요. 또 부모의 기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이 부모를 더 활동적이게 만들었고 자신감도 줬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만든 시간이었다라는 응답도 있었는데요. 부모와 함께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부모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됐고 자라면서 듣고 배운 그 부모의 교훈, 가르침이 소중했다는 것, 내가 부모와 생각보다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모를 더 공감하게 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응답자의 30% 정도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이 지금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임을 또 알게 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6월 19일 수요일 북한, 청진 선봉 해산은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만 대체로 맑고 뜨거운 날입니다. 함경 북도와 양강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0도 이상이고요. 개성은 34도, 함흥 원산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0도입니다. 신의주도 20도고요. 원산은 21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개성 함흥 19도, 중강 17도, 청진 16도, 해산 아침 최저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이 34도, 함흥과 원산은 35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31도, 해산은 30도, 신의주 29도, 청진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1.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동쪽은 비가 시작됩니다. 이후로 평안 남북도 자강대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화요일까지 일부 지역으로 비가 이어지지만 일부 지역에 30도 가까운 습한 더위는 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 총생산 GDP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 나라가 23개국에 이를 전망입니다. 탁신 친화와 전태국 총리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반면에 소매 판매는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소 씨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17일이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에 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이 방문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맹 결속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가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열리죠.
네, 맞습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정상회의는 특히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은 데다가 핀란드, 스웨덴 이 두 나라가 새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의이기도 합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총 32개국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창설 75주년을 축하하면서 기록적인 수의 나토 회원국이 GDP의 적어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때 우리가 배운 교훈은 침략을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해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라면서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지도력 아래서 나토가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고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나토 회원국 가운데 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나라가 크게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올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할당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회원국이 23개국에 이를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예, 불과 6개 나라만 목표를 달성했던 2021년에 비하면 거의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 나토 회원국들이 제 몫을 하지 않는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했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나토가 구시대 산물일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데
네.
자, 나토에 대한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딱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이 나토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네.
예, 만일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을 러시아가 침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인지 물었던 한 익명의 유럽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올해는 GDP 2% 방위비 목표를 달성하는 나라가 23개 나라로 크게 늘었는데 자, 회원국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나라가 있군요.
네, 폴란드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가 모두 올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4%를 넘었거나 넘어설 걸로 추정됩니다.
네.
예, 이는 미국보다 높은 건데요.
네.
예,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3.4%대입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같은 방위비 증액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겁니다.
네, 자,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주요 발언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날 백악관 방문에 앞서서 워싱턴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에서도 연설했는데요.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지원을 보장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나토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그리고 훈련 제공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역설적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평화를 향한 길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신뢰할 수 있는 더 많은 장기적인 지원은 모스크바로 하여금 우리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할 것이고 결국은 더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그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포기를 휴전의 한 조건으로 걸었는데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실상 조건부 신속 가입을 약속했습니다.
네.
예, 나토 정상들은 당시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회의 공동성명에서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가입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장을 보낼 수 있게 될 거라고 명시했는데요. 뷰의 기자가 17일 스톨텐베르그 총장에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빨리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초청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또 반면에 러시아와 갈등이 있는 한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갈등을 계속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고 나토와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적절한 때가 되면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태국입니다. 태국이 또 전국 혼란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까?
네, 탁신 친화와 전 태국 총리가 18일 국왕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태국 법무부는 이날 탁신 전 총리를 국왕을 모욕한 왕실 모독죄 그리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컴퓨터 범죄법 위반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탁신 전 총리 기소 과정에 한국 언론이 지금 언급되고 있군요.
네, 태국 현지 언론 매체들은 탁신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한국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시 탁신 전 총리는 부정부패 의혹 등 각종 혐의와 함께 쿠데타로 물러나서 해외 도피 중이었는데요. 이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됐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탁신 전 총리가 태국 왕실 추밀원이 2014년 쿠데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낙 당시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네. 자, 태국에서 왕실 모독죄가 인정이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올해 74살의 억만장자인 탁신 전 총리는 기소 직후에 보석을 신청했고요. 태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재판전 구금은 면했습니다. 태국 매체는 법원이 13,600달러 보석금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지금 태국 헌법재판소에는 현직 총리 해임 청원에 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태국 헌재가 18일 세타 타위신 총리와 제1야당인 전진당 관련 사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친극부 성향의 상원 의원 40여 명이 세타 총리가 탁신 전 총리 측근이자 과거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강요로 임명하자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총리 해임을 청원했습니다.
네, 그 태국 전진당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진당도 왕실 모독죄 혐의입니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개혁 또 왕실 모독죄 개정 등을 공약으로 해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서 제1당에 올랐는데요.
네.
예, 하지만 당을 이끌었던 젊은 피타 림짜르단 대표가 군부와 기득권의 반대로 총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태국 선관위는 군주제 훼손 혐의로 헌재 전진당의 해산을 청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전직 현직 총리 모두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고 주요 정당도 지금 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또 상원 의원 선출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판단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당과 정치인들이 왕실, 군부, 강력한 사법체계 아래서 반복적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만일 헌재가 세타 총리 해임을 결정하면 새 총리 선출은 물론이고 내각을 구성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으로 가실까요? 지난달 그러니까 5월에 중국의 주요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네, 5월 중국의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6%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4월에 6.7% 증가율보다는 둔화한 거고요. 또 로이터가 실시한 전문가 전망치 6.0%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네, 반면에 소매 판매는 늘었네요.
네, 5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참고로 4월 중국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였습니다.
네. 자, 소매 판매라는 건 중국의 내수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그 경제 지표인데 5월에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한 요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5월에 있었던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였는데요.
네.
예, 이 노동절 연휴의 효과와 더불어서 이 소비 진작 정책 등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책 영향이 소매 판매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네네. 분석입니다.
자,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PMI, 이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것도 있죠?
네,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과 생산, 재고 등을 조사해서 수치로 나타나는 건데요. 통상 이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고요.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5월 중국의 PMI는 49.5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전달 4월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4월에는 50.4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50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네. 예, 여전히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아주 큰 축이라면 또 부동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동산 부문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부문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의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는데요. 이는 1월부터 4월까지의 9.8%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투자 침체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기반으로 로이터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5월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7%가 하락했습니다.
네.
예, 이로써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11개월째 하락을 이어간 건데요. 로이터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높은 지방 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중국 경제 활동에 큰 걸림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관련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죠.
네, 지난달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팔리지 않는 주택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렴한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면서 정책 시행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중국 경제 회복을 좀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실업률도 꼽고 있는데 5월에 중국의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중국의 취업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5월 전국조사 기준으로 실업률이 5.0%로 4월과 같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내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를 다음 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편견을 부각하는 내용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5천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17만 5천 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원자력 발전 수준이 중국에 비해 15년 뒤졌다는 보고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선택할지 이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때 러닝메이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공화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15일에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데요. 자, 전당대회가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부통령 후보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러닝메이트로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있었던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부통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네.
부통령 지명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특히 직접 부통령 후보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고요. 다만 비공개 만남을 통해 측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만 해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는 여성이나 흑인을 추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별이나 인종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신 투사, 이 파이터형 인물,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쯤이면 후보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았을까요?
예. 자, 정치 매체들은 유력 후보군을 10명 이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군에는 팀 스콧 상원의원을 비롯해 JD 벤스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크리스티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사라고 치켜세운 친트럼프 성향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짧게나마 후보들의 면면을 좀 보죠.
예. 자, 부통령 후보군이 수시로 변하는 와중에도 늘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은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입니다. 자, 스콧 의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 하차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요. 이후 트럼프 선거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스콧 의원은 흑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다양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르게 주목을 해봐야 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부통령 후보 누굽니까?
네, 이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도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자,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사를 원한다면 벤스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자, 벤스 의원은 가난한 백인 청년에서 벤처 투자자로 성공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자, 특히 이라크에서 복무한 해병대 출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역 군인들의 지지를 얻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유력 후보군 안에는 여성들의 이름도 있거든요. 어떤 이력의 여성들일까요?
네, 우선 스테파니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단연 돋보이는 후보입니다. 39세 젊은 나이로 공화당의 기대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스테파니 의원은 작년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명문대 총장들을 몰아붙이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자, 노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충성파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거부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며칠 사이에 특히 많이 언급되는 인물도 있거든요.
예, 자 바로 루비오 상원의원입니다. 8년 전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경선 경쟁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앙숙 관계였던 루비오 의원이 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해 중남미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흑인인 벤 칼슨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과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 CIA 국장 후보로 거론됐던 톰 코튼 의원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쪽 상황도 같이 볼까요? 바이든 캠프는 아주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에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미 전역에 광고를 통한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광고비에 5천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5천만 달러.
예, 특히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내용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점에 광고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 27일 두 후보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바이든 캠프는 이 토론회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광고인지 궁금한데요.
네, 인격이 중요하다는 제목의 이 30초짜리 광고가 있는데요. 자, 이 광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는 이번 선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출마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와 당신의 가족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 사이의 선거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죠.
네. 광고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온 접근 방식에서 큰 변화를 보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바이든 캠프의 마이클 타일러 비드맨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미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광고를 통해 매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조 바이든이 그들을 위해 싸우는지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그 바이든 캠프의 광고 운동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캠프의 캐롤라인 리비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부패한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서 사법체계를 무기화했고 이 새로운 광고는 가짜 재판이 선거 개입을 의도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없으며 재판의 배후에 법무부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DC하고 인접한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로 갑니다. 메릴랜드주가 마약사법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단행했네요.
그렇습니다. 웰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17일 17만 5천 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 마리화나는 대마초라고 하는 마약의 일종인데요. 자, 마리화나와 관련한 중범죄는 대상이 아니고요. 마리화나 단순 소지나 마리화나 도구 사용 또는 소지와 관련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면됐다는 건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면으로 석방되는 수감자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 기록이 사면 처리되는 겁니다.
네.
메릴랜드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체포된 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을 낸 경우 유죄 판결로 기록에 남는데요. 자, 이번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전자법원 기록에는 2주 이내에 사면이 반영되고요. 주교정국 기록에 사면으로 표시되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의 유죄 판결에 사면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무어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만 명의 메릴랜드 주민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무어 주지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사면을 결정을 했는데 왜 이런 행정명령을 내놓게 된 겁니까?
네, 무어 주지사는 마리화나 사용에 따른 처벌에 인종 간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와 사회가 망가지고 고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기회조차 차단된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이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흑인 메릴랜드 주민들이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구금될 가능성은 백인 주민들보다 3배 더 높았다면서 유죄 판결 기록으로 주택, 취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메릴랜드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입니까?
네, 지난 2022년 주민투표를 통해 메릴랜드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습니다.
네.
현재 미국 내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인데요. 자,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최근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마리화나 사범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방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분류하기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변화와 이번 메릴랜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두고 오는 11월 대선에서 젊은 층과 흑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원자력 발전 소식 보실까요? 미국의 원자력 발전 수준이 매우 뒤처져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예, 특히 중국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는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첨단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중국보다 15년이나 뒤처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현재 27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평균 건설 기간도 약 7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네. 첨단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이렇게 뒤처진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앞서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저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보고서는 이어 향후 중국이 점점 더 현대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자, 중국의 원자력 산업계가 학습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점진적인 혁신을 해내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중국의 원자력 산업계가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중국의 국영은행에서 1.4%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국가 차원의 다른 지원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해 12월 스다오만에서 가동을 시작한 세계 최초의 4세대 고온가스 냉각로 설비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중국 원자력 당국은 이 사업에 세계 최초의 장비 2,200개가 투입됐고 국산화율은 약 93%에 이른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생산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격차가 이렇게나 벌어졌다는 건데
예.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 미국에는 가동 중인 원자로가 90개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중 많은 수가 40년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운영기간 연장 승인이 난 원자로는 6개 정도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농축우라늄의 2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로사톰은 전 세계 핵연료의 17%를 공급하고 있는데
네.
이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라늄 공급 부족 현상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자, 이번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될지 그 전략에 관한 제언도 있었네요.
예,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브 에젤씨는 미국이 원자력 발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유명한 기술을 찾아를 내고 개발을 가속화해서 숙련된 인력 개발에 지원하는 강력한 국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뒤처져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해당 보고서에 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미국 외교 활동은 전문화하고 민주화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국무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냉전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국무부는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사 마지막 순서로 1960년대 이후 국무부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If there is a dangerous crisis in Berlin, and there is, it is because of...
1960년대 들어 국무부 업무는 기존 국가 안보 정책이나 냉전 시기 위기 관리 영역을 넘어 확대됐습니다. 외교관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미국을 대표하거나 협상이나 보고 같은 전통적 임무를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외교관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신생국들에 배치됨에 따라 과학이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이 외교관들에게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60년대 들어 민권운동이 미국을 휩쓴 영향으로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은 더 많은 흑인과 여성들을 국무부에 채용하고 국무부와 산하 외교기관 고위직에 이들의 비중을 늘리려고 크게 노력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위기관리나 테러리즘, 과학과 환경, 인권, 마약, 그리고 난민 문제 등 새로운 현안이 등장했고 이에 대응해 국무부와 연방의회는 국 차원의 새로운 부서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1980년 외교 업무법이 제정돼 국무부 안에서 외교관직과 일반직이 엄격하게 분리됐고 그 결과 외교직이 약 6,800개, 그리고 국내 일반직이 3,800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 미국 공관에 대한 테러나 보안 위협이 커지자 국무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1985년 당시 신축 중이던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 건물에 소련이 도감청 장비를 몰래 설치한 것이 드러나자 미국 정부가 대사관 신축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외 미국 공간에는 전통적인 설계가 아닌 폭탄 방지 장벽 등 보안을 강화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난 뒤 지금까지 국무부는 계속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세계 경제와 사라지지 않는 테러 위협, 신종 전염병 발생,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그리고 지역 분쟁과 끊이지 않는 전쟁까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간 국무부는 이런 외부 환경에 대응해 계속 변모해 왔습니다. 한때 국무부는 인구조사 결과 출판부터 지식재산권 통제, 그리고 조폐국 관리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의 다양한 임무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무부는 테러리즘과 싸우고 해외에서 미국 이익을 보호하며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1960년대 이후 국무부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를 향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57년 어느 날 소련이 지구 궤도로 작은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농구공 크기에 무게가 83kg 정도인 이 인공위성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발사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아마도 19세기 후반에 시작됐을 겁니다. 러시아 교사 출신 과학자면서 로켓 이론의 기초를 세운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는 로켓 엔진이 우주 탐사 기구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미국인 교사 출신 과학자로서 현대 로켓 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로버트 고다드 박사가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의 이론을 직접 실험했습니다. 고다드 박사는 작은 로켓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1923년에는 독일에서 루마니아 출신 학생인 헤르만 오베르트가 어떻게 우주선을 만들어 어떤 방법으로 다른 행성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로켓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발전했습니다. 로켓 기술은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 발사한 로켓 공격으로 영국과 벨기에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평화 시기에는 두 나라가 서로 적이 되리란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일 과학자들을 영입했습니다. 두 나라 가운데 소련이 먼저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시키면서 우주시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농구공만한 크기의 이 위성은 로켓에서 동력을 얻었고 3개월 동안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소련은 또 다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를 지구 궤도에 발사했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는 1호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에는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도 탑승했습니다.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를 타고 7일 동안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호를 선보인 지 약 3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미 동부 표준 시간으로 1958년 1월 31일 오후 10시 47분 56초 미국은 남동부 플로리다주의 미사일 시험센터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발사한 이 인공위성은 익스플로어 1호였습니다. 익스플로어 1호는 무게가 약 14kg이고 소련의 스푸트니크 호보다 더 높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익스플로어 1호에는 지구 궤도의 방사선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우주선 감지기가 탑재됐습니다. 미국은 인공위성 익스플로어 호 탐사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익스플로어 호를 통해서 지구 둘레에 두터운 고리 모양으로 방사선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 쏘아올린 첫 번째 인공위성 익스플로어 1호는 지구 궤도의 방사선 벨트를 탐지한 최초의 우주선이었고 지구 방사선대 발견은 과학자들이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우주 경쟁에서 다음 단계 승자도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인류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낸 것입니다. 1961년 4월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 보스토크를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했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10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귀환했습니다. 가가린은 낙하산을 타고 러시아의 한 마을 근처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도 소련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비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역시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1961년 5월 5일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선 프리덤 7, 즉 자유 7호를 타고 지구 대기권에 벗어나는 우주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꼬투리를 잡다, 상대방의 말에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는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know what? Let's stop the conversation.
No, please go on. What's your point, John?
I just feel like you're not really listening to me. I can't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Please,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I'm not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you say.
Then don't pick apart everything I say. You've been twisting my words around. You keep nitpicking everything I say.
존이 저와 대화를 더 이상 못하겠다며 말꼬리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지 마세요.
You've been twisting my words around.
계속 내 말을 꼬아서 듣고 있어요.
You keep nitpicking everything I say.
당신은 내가 하는 말에 모두 트집을 잡고 있어요.
Pick apart.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지 마세요.
You've been picking apart everything I say.
당신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말꼬리를 잡고 있어요.
Pick apart.
어떤 것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말이니까 말을 하면 단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말을 꼬아서 듣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You've been twisting my words around.
당신은 내 말을 꼬아서 듣고 있어요.
You keep nitpicking everything I say.
당신은 내가 하는 말에 모두 트집을 잡고 있어요.
Nitpick.
하찮은 일에 트집을 잡는 겁니다.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지 마세요.
Pick apart. Pick.
Pick. 고르다.
Apart.
산산이 부서져.
Pick apart.
산산이 조각조각 들추어낸다.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지 마세요.
Pick apart.
자,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what? Let's stop the conversation.
No, please go on. What's your point?
I just feel like you're not really listening to me. I can't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Please,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I'm not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you say.
Then don't pick apart everything I say. You've been twisting my words around. You keep nitpicking everything I sa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just feel like you're not really listening to me.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I can't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당신과 대화할 수 없어요.
Please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제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지 마세요.
I'm not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you say.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Then don't pick apart everything I say.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말꼬리 잡지 마세요.
You've been twisting my words around.
당신은 내 말을 꼬아서 듣고 있어요.
You keep nitpicking everything I say.
당신은 계속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트집을 잡고 있어요.
Don't pick apart everything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지 마세요.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자, 끝으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what? Let's stop the conversation.
No, please go on. What's your point?
I just feel like you're not really listening to me. I can't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Please, stop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I say.
I'm not trying to pick apart everything you say.
Then don't pick apart everything I say. You've been twisting my words around. You keep nitpicking everything I say.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pick apart everything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지 마세요.
Pick apart.
아주 작은 것까지 들추어서 비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